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람나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맞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족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앗숙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냐가 호론 사람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세상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이 느헤미야는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것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후손이고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일깨워준 분이 계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자녀나 또 우리보다 뒤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앞세대와 우리 뒷세대를 연결해주는 믿음의 연결고리들입니다. 우리가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우리가 앞세대의 믿음의 고리에 걸 수 있고 또 우리 뒷세대가 우리에게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 모습 보고 우리도 주님 본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서 누군가가 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B번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앞서야 할 때와 뒤서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안다. 예, 지도자는 또 어른은 칭찬을 들어야 하는 자리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욕을 먹어야 하는 자리는 자신이 앞장서는 것이 바릅니다. 신앙이 오래일수록 또 신앙이 깊을수록 밑까지가 자신의 자리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래가 튼튼해야 위가 잘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불현듯 그 아까 묵상을 하는데 대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나무가 곧게 위로 잘 자랄 수 있으면 매듭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래전에 본 글에 그 드럼통이 대나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강도가 6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 가정이나 또 일터나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서 우리 자리 제대로 잘 지키고 밑에서 그 대나무 매듭 역할만 잘 해주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6배 튼튼해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요? 예, 10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일생 동안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크게 보이는 헌신을 하고서 그 다음에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은 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지루하게 보이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신실하게 행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법 없습니다. 뭐 그 시인 바이런이 말했나요? 그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하게 되었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면 남들 잘 때 나는 밤을 깨워가며 공부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자고 일어났더니 눈뜨 보니까 교도소였다. 그러면 그동안의 나의 삶이 불성실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생각은 늘 아날로그로, 아니 디지털로 가지만 우리의 삶은 늘 아날로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예, 다니엘이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원동력입니다. 큰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느헤미야 12장 43절 암송해 보십시다. 네, 우리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니라. 네, 예레미야 32장 41절. 예, 느헤미야 12장 43절 혹시 암송하신 분? 예, 앞에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아멘.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까 뒤에,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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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혹시 여성 구역장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아멘. 예. 예. 우리 아니 다시 찬찬히 한번 해 보십시다.
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외워 볼까요? 이날에 시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네. 아멘. 예, 참 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그 당시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다 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눔의 크기도 커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숙자 반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다른 거 다 잊어도 X자의 삶은 잊지 말자고. 예, 이게 X자의 삶입니다. 예,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그 은혜가 미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3번 10절에서 14절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A번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예,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동안 했던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십일조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십일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들이 있는 그 밭으로 다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심을 하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심을 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하고는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심이 끝까지 지켜질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표현은 말로 하지만 행하는 것은 손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결심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하는 것입니다. B번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예, 다시 제자리에 세웠답니다. 예, 민장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로서 본도 보이고 동료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을 본래 자리에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여기 있어야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뭐 길가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에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장인은 직장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요. 또 가정주부는 가정이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10번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까?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 사람 그리고 보조를 한 명 세워서 각자의 위치에 세우고 그 성전 관리를 잘 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느헤미야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기도로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는데 느헤미야 우리 시작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다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곧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참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15절에서 22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16절에 의하면 무엇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예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굳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던 그 10장 31절에 보면 그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안식일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 생선이 안식일에도 그 버젓이 팔렸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안식이 우리로 치면 주일인데 우리가 성수주일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 고 하면 그 근원에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 속에서 지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딴 생각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지켜지는 겁니다. B번,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꾸짖었습니까?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임하도록 한도다 하고, 예,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성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시게 됩니다. 예,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안식일, 주일을 바르게 지킴은 단지 주일을 지킴만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지킴과 동의어입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습관적인 신앙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 그 좋은 습관을 가진 신앙은 참 훌륭합니다.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면은 이미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주일날 눈떠 보니까 이미 예배당에 와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예, 식사 기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숙였다가 0.5초 만에 고개 드는 것,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밥을 먹는데 내가 기도를 했던가 안 했던가,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정말 체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참 유익합니다. 4번,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참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서 자느냐 이같이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성문을 닫고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문을 닫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지켜야 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요즘은 그 영화관도 많고 또 손쉽게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 토요일 되면 주말에 영화를 꼭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꼭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주일은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끄는 것이 믿음이었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내가 문을 닫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과도하게 하는 것 있으면 그거 접는 것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주일 지킴은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에 너무 과도하게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일날 비몽사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자에게 핑계 대지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잠이 많이 왔어요. 예, 농담으로 설교 시작하고 나서 3분 이후에 졸리면 설교자 책임이고, 그제는 졸리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죠. 예, 예배당에 와서 늘 졸린다. 그러니까 가끔 졸릴 수 있죠. 근데 늘 졸린다고 하면은 그, 하여튼 본인이 애를 되게 많이 써야 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 왜 각성 음료 있죠. 그걸라도 저는 먹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잠 오게 하면 그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거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네. 디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했습니까? 22절 보십시다.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역하기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예, 레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주일 지킴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 가정에서는 가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하죠. 예, 가장이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고 중심으로 지키면 저는 자녀들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녀들은 분명하게 봅니다. 예, 뭐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토요일이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여기도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밤에는 몸을 정말 깨끗하게 씻습니다. 평소 때보다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정결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 주일은 온몸이 긴장된 상태거든요. 그때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만나지 않고 싶고 최대한 그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오르내릴 때 계단으로 다니는데 그 처음에 와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첫 시작을 주님과 눈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 31절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 것을 재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떤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언어는 어떠하였습니까? 23, 24절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예,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 어머니의 언어를 말하고 유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는 것은 외국 사람과의 결혼을 금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도 암몬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유다 말, 즉 히브리 말은 모르고 어머니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와 엄마와 아기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가 그 엄마의 언어가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모국어입니다. 그 아이들이 유단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곧 신앙의 언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칠 수 없음이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부가 하는 대화 중에 신앙의 언어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들어야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온통 그 세상의 이야기만 다 들으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틀림없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신앙의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게 되면 그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 자녀들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야 자녀들이랑 같이 신앙의 용어로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공감의 언어가 서로서로 형성이 되는 거죠. 비번, 이방의 가치관을 가진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6절, 27절.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예, 솔로몬 왕입니다. 혹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인데 다윗에게 부인이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 성경에 다윗의 부인의 이름, 이 아내들, 부인들 중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8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요. 또 첩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8명의 부인 가운데서 순서상으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그 밧세바는 8번째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21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자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8번째 부인의 네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은 왕이 될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고 또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겨도 너무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주신 것에 억만분대 1도 갚지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올 때 몸만 왔겠습니까? 다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 다 가져왔죠. 예, 그 천명이 순서대로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왕이 자기를 언제 봐줄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자기 신앙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의 책임의 대부분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10번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은 누구의 사위가 되었습니까? 28절 29절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예,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산발랏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야다의 아들의 하나가 산발랏의 딸을 데리어 오지 않고 그 집안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장가 갔답니다. 예. 그 시집 오는 것은, 여자가 시집 오는 것은 그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장가는 그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장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그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우리 유다인들의 딸들을 이방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여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그 집으로 장가를 간 겁니다. 그 느껴지는 그 뉘앙스는 그 산발랏의 집안이 주는 그 힘, 그것이 탐이 나서 그 댁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좀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해야 신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신앙인이 된다고, 죄송합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유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좀 더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10번 느헤미야 13장은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다시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30절에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가정이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짐과 바르게 세워짐은 사회와 신앙의 새로워짐과 바르게 세워짐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사회와 신앙의 새로워짐은 가정의 새로워짐과 세워짐의 종착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바르게 서는 것이 모든 새로움 바르게 섬의 출발이자 마침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와 교회와 또 그 인류에게 저는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문제의 출발은 가정이 견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십시다. 갑은 삶과 신앙의 새로워짐은 항상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삶과 신앙의 새로워짐은 항상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서가 12장으로 끝나면 더 아름다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벽도 세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런 거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3장이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으로 끝나는 것은 동화에 있는 이야기죠. 예, 누가 결혼,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뒤지고 볶는 일이 있는 거죠. 예. 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치 이제 뭐 큰 사건 해결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뭐 푸른 잔디밭 위에서 뛰어노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은. 그 우리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과 또 세워가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어렵고 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은, 예, 끊을 것은 끊고, 그러니까 그 이방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드릴 것은 드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을 바르게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킬 것은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끊을 것 끊고, 드릴 것 드리고,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끊고 잘 드리고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 자세가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더 성경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늘 시작은 느헤미야 12장인데 조금 있다 보면 13장입니다. 나번, 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느헤미야가 있어서 성벽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 12년 동안 지속된 이전의 삶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또 그가 다시 있게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함은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도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한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그 아래에서는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로, 예, 그 400년간의 퇴직금입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있어서 출애굽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역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납니다. 답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느헤미야는 군데군데에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느헤미야는 2500년 동안 예, 기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 66권이 존재하는 한 느헤미야는 계속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지켜야 할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방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주님만 보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며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르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몰랐던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인 사울도 자신은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비로소 바르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큰 거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로만 결단하지 않고 손과 발로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가십니다. 광고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3일은 지방선거에 이어서 구역장 성경공부가 휴강이 됩니다. 그날은 수요 성경공부로 그냥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월 20일부터 구역장 성경공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책인 사무엘상을 차례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 번에 걸쳐 느헤미야 성경을 살펴보고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아들로 태어나 이방 땅에서 장성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성벽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든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국과 동족의 삶과 신앙의 책임감을 느끼고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온갖 반대와 모함,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마침내 성벽을 재건했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 사경회를 열었으며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도 지켰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중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라내게 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겠으며 안식일과 같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함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이전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고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바르고 제대로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는 믿음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을 꼭 반복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느헤미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잘라야 할 것 자르고 드려야 할 것 드리며 지켜야 할 것을 평생 지키며 살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